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하시고 세상에 남겨놓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가 그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가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관심은 모으는 겁니다. 내 교회로 모아가지고 내 교회가 커지는 것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교회가 성교도 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에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뭐 대부분의 교회가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은 내 교회로 사람을 모으는 것만큼은 남에게 주지 않겠다. 이러한 목적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 이러한 그 심성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해가지고 구제한다, 선교한다 이런 일에 많이 있지만은 사람을 딴 데로 보내주는 이러한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교회로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또 배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왜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내 교회는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도 보이기도 하죠. 예처럼 이 교회가 내 교회로 모으자, 모으기를 힘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유대나 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핍박이 나가지고 사도 외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데 그럼 이것을 두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령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허물어버렸다고 합시다. 모이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고 모든 예배당을 다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에 분명히 예배당은 다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교회가 사라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겉으로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어떤 강제적인 핍박에 의해서 사라져버렸다면 분명히 교회는 안 보이거든요. 교회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이 말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한 구절이가 교회가 뭐냐 그리고 생명력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낙심해버리고 에라 안되겠다 이제는 믿음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 생업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핍박받고 쫓겨나가지고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새롭게 거하게 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그곳에서 뭘 포기하지 않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아니했다. 그게 이제 그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켜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신자가 남아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강제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사라졌다, 예배당이 몽땅 다 파괴되고 무너져버렸다,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건 뭐 성가대도 없고 뭐 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이랑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전혀 없다면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로 내일 당장 은속교회가 문을 닫는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은속교회라는 그 간판은 네 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다는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은속교회 성도가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저녁에 왜 그러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 모이지를 못한다. 다른 곳에 서울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은속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서울로 가든 광주로 가든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그대로 존재한 채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대로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가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좀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가는 것이다. 다른 곳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던가? 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혼내줬느냐? 그게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라지고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 세상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 혼내면서 봐라 너희들 교회 잘못 건드렸다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려는 것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스데반입니다. 그러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려 때려 죽일 때에 하나님은 잠잠하셨단 말이죠. 그냥 계셨던 거예요. 왜 그냥 계셨냐 말입니다. 의로운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봐라 왜 의로운 자를 건드냐 어떤 그런 식으로 그들을 꺾어버리는 이게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그냥 죽도록 놔둡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리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사정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 그냥 팽개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 내 힘들게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런 지금 나의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뭔가를 보이려고 하신다. 뭔가를 증거하려고 하신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바른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 하나님 앞에 찡그린 얼굴을 했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천사 얼굴을 했다. 천사 얼굴을 했다는 것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조차도 그 속에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의 성도에게 귀하신 분이다는 것. 이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왜? 너는 죽음으로써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편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날 지킨다. 어떤 이러한 그 말들을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어떤 고난을 처했을 때에 나를 거기에 건져주고 그래서 나를 편안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그나큰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내 편한 쪽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 이게 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육신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사실 옳은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요즘 세상 교회가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핍박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킨다 이것은 아무도 내 교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주신다거나 또 누군가 교회를 핍박하면은 그 사람을 혼내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고 어떤 뭐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처럼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믿음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키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내 육신을 지켜야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에서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라. 그래서 나를 증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지킬심,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포기하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킬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킬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킬심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의 은혜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잘 되도록, 내 믿음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 덕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큰 핍박이 나가지고 살던 곳 떠나야 되고 교회로 모일 수도 없고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정든 땅을 다 떠나서 나서는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흩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흩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살아있다는 표현을 쓸 때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찬송도 막 크게 부르고 기도도 열렬하게 하는, 이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뭔가 좀 열심히 있는 것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 교회 살아있다, 이렇게 대우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활동적일 때 살아있고, 활동적이지 못한다면은 뭔가 저 교회는 죽어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다거나 생명력 있다는 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교회는 활동한다,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 의미라 그 말입니다. 교회 활동이 뭐겠습니까? 교회 활동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라, 이렇게 일컬을 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낙심해서 믿는 걸 포기해버린다면은 그건 원래부터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없을 때, 편안할 때에는 그냥 뭐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이지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걸 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선지 간에 그 생명력을 드러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뇌 속에 주가 살아있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주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교회의 생명력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신자의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다면 흩어진 그곳에서, 쫓겨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지는 것,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신자는 예배당에서만 신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후에 흩어진 후에도 여전히 신자여야 된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신자로 모이고 신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그 후 이후에도 신자여야 된다. 이게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뭐 있을 때에는 뭐 집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나를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떤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게 예를 쓰는데 흩어져 버릴 때, 아, 나를 안 보는구나.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버린다면 그건 결코 어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항상 신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다.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있는 것이고 뭐 예배를 마치고 다 흩어진 후에는 교회가 사라진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은 각각 사는 곳으로 흩어지는 건데 그건 교회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다시 여러분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교회다는 거. 이거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는 동인동에 있고 주일이면 내가 교회로 간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면 다시 교회를 내가 나온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생각이 사실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다가 교회가 흩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내 교회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오히려 흩어버리신다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왜 그럴까? 왜 흩어질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기에 핍박을 동원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시느냐. 이 하나님은요, 교회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려고 할 때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버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 일, 모든 일에서도 주님이 증거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어진 시간과 인생이 여러분께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런 인생도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날이다. 주님을 증거하라고 허락된 시간들이다. 이리 생각이 돼야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항상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일들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차원에 바라보면 아 내가 양보를 해버려야지 내가 포기해야 되지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로 사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항상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흩어진다는 이 사실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사하는 경우도 많죠. 내 자유에서 이사하는 것도 있지만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아 그냥 이사간다 이렇게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흩으신다 보내신다 이리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인이 여기저기로 이사하는 것을 보면서 내 교회 줄어진다 이리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다 이리 생각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석교회 예수만 신자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이 서든지 간에 신자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좋더라, 이렇게 말하죠.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건 뭐 흩어진 신자 가운데서 빌립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빌립이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뭔가를 말씀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그 들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의 말하는 좋더라, 이렇게 말해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 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준 행위였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게 기적이든 이적이든지 간에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가 자기 말을 따라함으로써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전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을 보여준 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과 행위가 따로 논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을 거예요. 행위를 보면서 그 말을 확인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신자 같은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때로는 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욕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질 걸 다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신자로 사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신자는 어디서든지 간에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곳에도 나를 신자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하는 그곳에서 나는 신자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흩어지면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신자로 존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자로 삼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으로 파송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 보내겠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선교사 삼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곳으로 파송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책임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직장이 선교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는 신자처럼 보이는데 흩어지면은 신자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자들도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핍박 안 받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고생 아닙니까? 그 힘든 것이거든. 근데 그들은 그런 힘든 것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된 바른 모습이라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디에서 사시든지 간에 또 하나님이 어디로 흩으셔가지고 보내시는지 간에 그곳에서 신자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신자로 삼으셔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삶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이 직장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때로 나에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걸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낸 자리이고 그곳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드러난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를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